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 두 절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구역장 내려 나가셔서 같이 오셔서 하시고요. 대신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방학을 마치고 또 이렇게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고 집에 왔어요. 우리 저 진태환 형제, 이신우 형제, 자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민국이 이제 왔어요. 셋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 좀 일어나요. 왔으면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반주자로 이제 수고할 우리 이용희 우리 학생도 왔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누구의 편애를 해요? 누구 일어날 때 소리 안 내고. 자. 그리고 우리 저희 보니까 난 웬 청년이 이렇게 왔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내 눈이 요새 안 좋아져갖고 우리 고정훈 목사님 저 뒤에 오셨네요. 환영하겠습니다. 예, 소희가 우리 또 옆에 가 있네요. 소희가 이 버릇처럼 내 첫사랑은 고종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도 안 믿지만, 예, 그렇게 또 반갑게 해준 게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시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한 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두 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8장과 3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요. 38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유다입니다. 그리고 3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뭐니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역시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다와 이 요셉은 상당히 그 후손들이 나중에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들의 초기에는 상당히 대별되는 굉장히 좀 반대적인 그것도 아주 익스트림하게 반대되는 그런 극단적인 반대의 삶으로 시작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조상 밑에서 그것도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로 태어났는데 저들의 삶의 그 어떤 과정과 결과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 삶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38장 따로 보고 39장 따로 보면 아 이런 일이 유다에게 있었구나. 아 이런 일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네 라고 그냥 하나의 가정사로 치부할 수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온전히 만드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다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연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 보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적어놓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유다와 요셉의 인생을 연이어 붙여놓으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래? 유다처럼 살래? 아니면 요셉처럼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러한 물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원희 쌤 죄송하지만 제 마이크 외에 다른 마이크들은 꺼주시면 하우링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예, 키보드 빼고요. 키보드는 켜주시고요. 예, 우리 김조사가 돼서 이제 안 만지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예, 마이크를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상관이 없지요. 예. 안 웃습니까? 농담인데. 아, 참 제가 예. 참 저는 여러분을 웃겨보려고 몇 번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웃질 않으시니까 아, 참 이거 참 죄송스럽기 따름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괜히 어색하네. 자. 그렇다면 유대의 인생은 어땠고 요셉의 인생은 어땠기 때문에 이 정반대적인 인생을 살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간을 참 제한된 시간에 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제가 요약해서 유다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들으시는 가운데 아 이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장에 있는 유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죠.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 유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아들들을 많이 얻게 됐어요. 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은 총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번이 복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약속이 뭐였죠?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들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자가 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다복한 아주 번성하는 그 자손의 번성함을 통해 정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세상에 아주 큰 복을 베풀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그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아들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남은 아들이야 그냥 순풍순풍 뭐 지금 아들 딸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로서는요 아들은 사람이고 딸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지는 몰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지켜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 이삭 아들에게 말하시고 이삭은 그 꿈을 또 야곱에게 말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또 이삭과 야곱의 집안을 그 후손의 집안을 다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 꿈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지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알 것은 뭐냐면 야곱의 집안이 휘청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집안이 신앙으로 떠나고 그 자손들이 신앙이 없는 길로 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고쳐주어서 다른 길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한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신 가정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삐뚤어 가면 안 되지 하고 저들의 유혹에 참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던 흔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유다는 분명히 그것을 배웠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8장 그에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그 큰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큰아들이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7절에 보실까요? 유다의 장자 큰아들이죠.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 무서워요. But El, Judah's firstborn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그냥 악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 저들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로 만드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꿈과 소망을 그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가르쳐줬고 그가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아들, 큰아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질 않은 것이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는 자체가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영어성에 보니까 이불이었대요. 그것도 하나님 눈앞에 이 보게 되면 the sight of the Lord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멀리서 저기 멀리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눈앞에서, 우리 성경이 그것을 번역을 잘해서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서 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제사할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의식을 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은 상당히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뜻은 말이죠, 사사건건 시시때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밖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이불이다, 악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저부터가 상당한 두려움이 옵니다. 내 자녀들의 속 생각은 어떨까? 저의 삶들은 어떨까?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고민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은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산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연거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들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전하는 그 책임자로서, 그 복의 통로로서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하십시오라고 2주 연속 아버지들에 대한 가정의 목사로서의, 목자로서의 책무를 말씀을 번번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클럽에 들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업도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장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 자녀들과 그 가문과 그 후손을 쓰시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딸과 손자의 또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되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알 수 있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도 보게 되면 그 형이 죽자 당시의 관습은 그 형수에게 그 형 위에 형과 형수 사이에 자손이 없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가 아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도 나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의 형의 계보를 잇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네 뭐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당시에 좀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족한 가운데도 자손이 번성하고 번식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절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오난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난이 글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좀 민망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딘지를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이 이 녀석이 내 아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니까 그 일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신이라고 돼 있어요. 좀 여러분 무섭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땐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산락, 그 순간, 그 사건만큼은 그 일만큼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것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시켜놓은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님께서 봉투 하나를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차를 태워주신 분으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 봉투를 그 차에다 놓고 내렸어요. 차 안에서 그 아저씨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그 봉투를 차 이렇게 앞에다 올려놓고 그냥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수년 동안 부으셨던 적금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제가 했던 건데 하늘이 노랗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꽤 되는 돈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요 그 다음 달인가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뜨거움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말이죠. 그 거듭난 기쁨을 얻는 복의 복을 얻으셨어요. 얻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굉장한 야단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어머니 재산 아버지 재산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어릴 땐 몰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땐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땐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뭐 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유 하나님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뭐 이렇게 나를 야단치십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유다의 가정을 특히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선택을 저에게 베푸시고 그 섭리를 하시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유다에게는 또 그의 아들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에 하나님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유다가 큰일 났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야, 아들 둘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으니 저 며느리, 다말이라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갖고 내 아들이 다 죽는구나. 과거 우리 저 조상들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해? 암탉이 울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지 뭘 망해 망하기는. 근데 우리들은, 우리네 조상들은 좀 그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서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그런 이상한 악습이 있었어요. 과거 뭐 유럽은 안 그랬나요? 야, 저 여자 마녀다! 이러면 갖다 불살라 죽였어요. 붉은 머리에 매부리코에 숲속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으면 마녀야, 이불이야, 저 안 죽이면 우리 죽어. 그렇게 누가 마녀다 이렇게 찍어놓으면 포인하면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마녀 사냥이라는 유행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표적 수사를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될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거듭난 그리고 복을 다시 받는 역사를 얻었지만은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에 겨운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을 받다 보면 긴장하지를 않고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복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아들을 장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관습과 그 상황 속에서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아들을 생산케 해야 되는데 못된 며느리, 박복한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와 결혼을 시켰다간 이 셋째 아들도 죽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내 아들을 아끼고자 하는 내 거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서 내놓지 않다가 그것을 분하게 여긴 며느리 다말이 참 민망합니다만 창녀인 척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얻는 차마 입에 담기 우리 젊은 학생들과 보기에는 그러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롯에게 일어났던 일 못지않은 참혹한 일이 난 거예요. 내 아들 내 거 나는 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러니 유다의 아들들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악하게 행하다 죽음을 당하고 결과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좀 듣기에 보시기에 좀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만 말씀을 정리한다면 유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는 그 위대한 꿈과 소망을 자신이 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 앞에 세겜 땅의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이 인격적으로 조금 교만하고 방정맞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을 때에 아, 그 형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형제자매 부모가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으니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얄미워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뾰록 달려가갖고 다 일러바치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그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곱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과는 뭐였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얘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좀 엉뚱한 일이 났기는 났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저래 찾아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그 꿈을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정말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무엇이 있느냐?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의 후손을,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분명히 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요셉을 뽑아 쓰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만 뽑아 쓰고자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 중에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섭리로 쓰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쓰시면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어리지만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어쩌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상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표적으로 이니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게 하시는, 살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쩌면 열두 형제 중에서 제일 인격적으로 못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요셉에게 꿈을 주고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부모자매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알지만 당시 하나님의 그 끝뜻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지 못할 하나님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제가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쉬게 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두 가지로 나네요. 야곱의 열두 아들, 야곱 있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요셉을 들어서 그 형제 자매와 많은 민족이 그를 참 이렇게 높이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을 나타낸 하나님의 뜻과 그런 섭리의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는데요. 형들은 그것을 듣고 기분만 나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야곱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 그 아비는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 번 체험했던 야곱은 아들이 철없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야곱만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는 결론적인 얘기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아직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혹시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소망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끝까지 그를 붙들고 세우시고 써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뭘, 내 환경에, 내 나이에, 내 건강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이죠. 열두 아들 중에 11번째예요. 나이도 어려요. 촐싹거리는 게 인격도 별로예요. 형제 간에 인기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을 잠시도 놓지 않는 꿈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래 형들이 그를 놀릴 때 뭐라고 말할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꿈을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자기는 말째에서 두 번째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있지만 무시받고 있지만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는 어깨를 올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저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넘어져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 자리에서 보셨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비록 부족하여도 나이가 어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할지라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거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욕심을 냈어요. 창세기 38장 한 장 설교할래도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 39장까지 꽉 붙잡고 설교할래니까 제 마음이 바빠요. 그러나 따로따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붙여서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제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꿈을 잃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그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버린 요셉, 정말 상처를 가지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투덜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39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는 그 꿈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의 형 유다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엉뚱하게 원치 않게 자신의 며느리와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맺고 참 임신을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들었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큰아버지 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부잣집 막내아들과 같은 그런 호의호식을 하던 사람이 그것도 형제에게 배반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소유하며 그 꿈을 기뻐하는 요셉에게 2절부터 이러한 일이 39장 2절부터 이러한 표현이 따라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종이 아니라 이젠 총무가 되었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좀 영어 성경도 좀 띄워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소유하고 꿈을 기뻐하고 꿈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동고동락을 해주시니까 어떠한 역사까지 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권력 서열 2위인 이집트의 권력 서열 2위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용해 쓰는 보디발의 가정과 그 모든 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그 밭의 논에까지 복의 복이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자꾸만 아픕니다. 꿈이 없는 자는 자꾸만 투덜댑니다. 꿈이 없는 자는 자꾸만 시험이 들고요. 꿈이 없는 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요, 좋은 것도 나빠요. 뭘 봐도 투덜댑니다. 뭘 봐도 기분 나쁩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요, 정말 소년이라도 이 곤비치 않고요, 달려갈 길을 갑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열정과 지치지 않음이 분명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데 안 지쳐. 나중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꿈에 취해서 룰루랄라 살았어요. 너무 넘쳐서 남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형제자매가 뭐라고 할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러나 종으로 끌려갔어도 슬레이브가 됐어도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실 거야. 믿었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환경 속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오늘 박원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오히려 그런 환경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뭐 이런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의 손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한 가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며 진리가 되며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한 아버지 야곱에서 태어난 유다와 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처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들었으나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꿈을 그 심령 속에 소유하지 않았고 그 꿈을 들고 살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과 세상이 알려준 방법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거, 내 아들. 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 비록 세상이 저를 무시하고 형제자매가 배신하였을지라도 오히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하는, 더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52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주중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심지어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CD로 꽂고 듣고 다니면서도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그 유명한 저 삼일교회라고 남산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점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게 당신 예수 믿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 그걸 자기 교회 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내가. 그걸 또 가서 얘기를 해. 내가 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장례를 알고 싶어서 죄송하게도 점집을 갔는데 그 점장이가 얼마나 용한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더라니까. 근데 그걸 듣던 권사님 장로님도 한다 소리가 그 집 어디야? 이런 정말 한국의 교회 재직들이요 인터뷰를 이렇게 앙케트 조사를 했는데요 30-40%가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의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아우 창피해 정말.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점장이들과 함께 살고 무당들과 함께 살았어요. 사실 우리 조상들의 문화는 다 미신이에요. 사실은 거의 다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 배고 생각에 배다 보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삼신할미도 좋은 거야. 처녀무당도 좋은 거야. 가끔 그것도 써요. 어떻게 밥만 먹어? 햄버거도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 그럴 거면 권사 장로 하지 말아야지. 목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럴 거면 저 아는 분의 아는 분은 목사님은 주지승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주지승 때 하던 이렇게 하면서 보는 그 습관이 있었어. 나를 잘 맞춰 길이를 성도들한테 신방 가서 그 짓을 했네. 그러다 뭐 큰 코를 다쳐갖고 그 양반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믿기나 하는 겁니까? 그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나 하는 겁니까? 그분이 만군의 주, 왕 중의 왕이라는 걸 믿기나 하는 겁니까? 그분이 천과 나중된다는데 그 말을 믿기나 하는 겁니까?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냐고요. 목사가 짜증을 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뭐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니까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복을 주신다니까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형님, 선배, 남자들은 나이를 들수록 아내의 말을 많이 듣지요. 잘 듣지요. 잘 하시는 건데 아담이 누구 말 듣다가 망했어요? 와이프 말 듣다가 망했지요? 예. 아이 그렇다고 남편들이 아내 말을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가? 뭐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뭐 이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을 어떻게 쓰실지를 아는 약속의 말씀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꿈까지 주셨으니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악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돋보이고 남에게 이롭게 하는 남에게조차 복이 되는 보디발의 그 가족과 모든 소유 위에 복이 내려지는 남에게 복의 통로까지 되는 사람이 되었으나 유다는 그 아들들을 죽게 했고 심지어는 그 며느리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자신도 모르게 맺는 정말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시는 모든 감화감동과 들려진 음성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종래에 가서는 얼마 멀지 않은 장래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피어 오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터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지요? 그 꿈 때문에 기쁘고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열정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연적인 이성과 그 모든 세상에 받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쓰러져 갔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동락하셔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가 될지 요셉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제2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